부유의 세계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체 전선에 걸쳐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에게 후퇴할 것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지역에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하르키우, 돈바스 등 전체 전선에서 활발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이 제공한 정교한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남부 영토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크림반도 북부 헤르손 지역을 포함해 흑해 연안 근처의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남부의 우크라이나 진영이 러시아군 전방 병력의 방어선을 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을 격파했고 방공부대가 헤르손 인근에서 미사일 수십 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례 없는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는 10월 16일 개최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어제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대회 날짜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이번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지도 아래 달성한 주요 성과들이 강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 대회에서는 또 공동 번영의 기치 아래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시 주석의 노력을 포함해 그의 대표적인 정책 조치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는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지난 10년간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시 주석은 광범위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주요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군이 자국 영토에 진입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작전기획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해상과 상공 12에리에 진입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타이완군은 예외 없이 자위권과 반격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협을 가한 뒤 자국 영토를 떠나라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중국 무인기에 대해서도 같은 반격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 부부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군은 어제 중국 무인기에 대해 첫 실탄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무인기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지시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무인기가 자국 관할 지구에 반복적으로 근접해 정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관리들은 오늘 타이완 인근에서 중국의 고강도 군사 순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안을 분리하는 타이완 해협을 내해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가 영내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내일 미국 하와이에서 회동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를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수장들은 3자 회동에 앞서 오늘 양자 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왓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일부터 러시아 주관으로 실시되는 극동지역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인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인도의 훈련 참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훈련이 내일부터 7일까지 시작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을 앓아오다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의 통일을 용인한 냉전 종식의 주역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노력과는 관계없이 결국에는 녹아버릴 북극 그린란드의 좀비 빙하가 지구의 해수면을 최소한 10.6인치, 27cm 정도 높일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이 나와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빙하학자들의 연구고요. 지난 29일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연구의 골자는 녹았다가도 다시 눈에 덮여서 꽁꽁 얼기를 반복하는 빙하의 균형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깨졌고 지금 당장 지구의 모든 탄소 배출 상황이 멈추더라도 그린란드의 일부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스며들어가는 상황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그런 상태의 빙하를 죽은 상태의 얼음이라는 뜻의 좀비 얼음, 운명의 얼음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 양이 그린란드 전체 빙하 부피의 3.3%인 120조 톤으로 해수면을 최소 25cm 정도 높일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좀비 얼음이 녹는 시기를 금세기 말이나 2150년까지로 예측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는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해수면의 최소 25cm 상승은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제이슨 복슨 박사는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빙하학자는 뜨거운 차 한 잔에 담긴 얼음 조각 같다라고도 비유했습니다. 어쩔 수 없게 녹게 돼 있는 그린란드의 좀비 얼음이 이야기할 이 해수면 상승이 더 심각한 정도의 해일과 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만약에 2012년대와 같은 이 최악의 해빙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더 많은 양의 빙하가 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78cm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항일 무장투쟁론자인 박용만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은 선선하고 낮더위가 다시 시작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7도입니다. 개성 17도, 신의주가 18도로 가장 높겠고요. 원산 17도, 함흥과 청진은 15도, 중강의 아침 최저 13도, 희산은 10도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은 올라서 일교차를 주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개성의 낮 최고가 30도까지 오릅니다. 평양 29, 신의주 28도로 자강도를 제외한 서쪽 대부분은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30도에 이르겠고요. 함흥의 낮 최고 29도, 원산 28도, 청진 26도, 중강은 25도, 해산 23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1주년을 맞아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대테러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외국 해군 함정의 입항을 당분간 불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을 했네요.
네, 2차 세계대전 후 40년 넘게 닫혀있던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 30일 밤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향년 9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네,
고령이긴 한데 지병이 있었습니까?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아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증세가 더 악화해서 자주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이 신장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 뭐 현대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 40년 넘게 이어졌던 이 냉전 종식을 피 흘림 없이 이끌어낸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공로로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냉전 종식이 구소련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구소련권 국가들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먼저 러시아 정부 반응부터 볼까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30일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다음 날에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결정과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예.
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는 할 수만 있다면 소련의 붕괴를 되돌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네.
공공연히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일환이라는 관측입니다.
자,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봤는데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고, 강연 등의 활동을 해왔고요.
네.
2019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대전 승리 기념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노환으로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칩거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세계 지도자들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앞다퉈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히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글라스노스트, 페트로이카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글라스노스트와 페트르스 트로이카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일련의 개혁 개방 정책이었는데요.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개혁 개방 정책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소련 국민들을 오랜 고립과 박탈에서 벗어나게 해줄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 쪽의 반응도 볼까요?
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자유 유럽의 길을 열어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샀는데요. 존슨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시점에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소련의 개방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했던 헌신은 모두의 귀감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죠?
네, 유럽 최대 규모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IAEA 시찰단이 31일 원전이 있는 동남부 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IAEA 시찰단은 전날 크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자포리자 원전까지는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네, 수도 크이우부터 자포리자까지는 450km 거리인데요. IAEA 시찰단은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함께 탑승한 로이터통신 기자에 따르면 이들은 31일 늦게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해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원전 지역은 물론이고 그 가는 길도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시찰단을 이끌고 있는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 출발 전에 기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전쟁 지역으로 가고 있다면서 IAEA 전문가들이 전선을 넘어가는 건 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보장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자포리자 원전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에네르호다르시의 친러시아 관리는 31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4시간 동안에 60차례나 폭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임명한 에네르 호다르시 당국자는 또 원전의 행정동 건물, 또 훈련 건물을 겨냥한 드론 공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남부 지역 수복을 위한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가 1년이 됐네요.
네, 8월 30일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작업을 공식 종료한 날인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철군 1주년을 맞아서 기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성명의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9.11 테러 공격에 대응해서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에 어떠한 적도 미국에 다시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말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20년간 그 아프간 전쟁을 치르면서 대가도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그 점을 인정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 전쟁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전쟁의 희생과 비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려운 질문을 갖고 있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논의이고 사려 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미군 쪽 전사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군 사망자는 약 2,500명, 그리고 네. 미국이 치는 전쟁 비용은 적어도 2조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20년간의 숭고한 봉사는 분명하고 이타적인 희생을 요구했고 2,461명의 미군 병사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또 다른 많은 병사들은 여전히 전쟁의 후유증, 육체와 영혼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큰 혼란이 벌어졌죠. 민간인 피해도 컸는데
네.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미국 정부가 철군 과정에서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인들인 12만 4천 명의 민간인을 대피시켰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과 모든 계층의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환영해 준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스틴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대테러 활동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여전히 우리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대테러 활동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미국민을 안전하게 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알카에다 수장을 제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1일 미국 중앙정보국 주도로 알카에다의 2대 수장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제거됐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알 자와히리의 사망 소식을 직접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있든 미국민에게 위협이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미군이 최근 몇 달 동안 알 자와히리를 포함해서 주요 테러 지도자들을 상대로 제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남태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솔로몬 제도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 제도가 외국 해군 함정의 입항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네. 솔로몬 제도 총리실이 30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입항 허가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외국 해군 함정의 입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뭐 솔로몬 제도가 일단 입항 허가 절차 를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거네요.
네,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는 성명에서 나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올해 외교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해군 함정들이 영해에 진입하는 불행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함 입항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절차를 검토하고 시행할 시간을 달라고 협력국들에게 요청을 했다면서 이번 조처는 모든 해군 함정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성명에서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미국하고 영국의 함정이 이 솔로몬 제도 수도인 호니아라에 입항하려다가 입항이 거부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올리버 헨리함 또 영국 해군의 스페이함이 재급유를 위해서 호니아라 항에 입항을 요청했었는데요. 솔로몬 제도 정부가 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함정은 남태평양에서 불법으로 감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솔로몬 제도가 두 나라 함정의 입항 요청에 응답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소가바레 총리는 서류 작업이 지연된 탓으로 두 함정이 제시간에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 지연이 솔로몬 제도 정부를 방문하는 외국군 함정의 입항을 승인하는 조건과 절차를 점검하고 재정비할 필요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함정이 솔로몬 제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때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올리버 헨리함이 솔로몬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파푸아 뉴기니로 갔다면서 백악관은 솔로몬 제도 정부의 유감스러운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영국 해군은 성명을 내고 나중에 솔로몬 제도를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솔로몬 제도가 이 남태평양에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최근에는 이 중국과 아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2019년에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중국과 이른바 안보협정을 체결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호주와 뉴질랜드 등 솔로몬 제도 이웃나라들 또 미국은 이 안보협정을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 안보협정은 중국군의 남태평양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안보협정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모호해서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군사기지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기밀 서류 일부를 은폐하거나 없앴을 가능성을 미 법무부가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약 31만 달러가 든다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미 법무부가 새로운 내용을 또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마랄라고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 정부 기밀문서를 찾으려는 정부의 수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30일 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마랄라고 창고에 이 정부 기록이 은폐됐거나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54쪽 분량에 달하는데요. 이 정부 기밀 문서 회수를 둘러싼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간의 접촉이 시간 순으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네.
우선 서류 내용을 보면 FBI는 지난 8일 마랄라고 압수수색을 통해 100건 이상의 기밀 문건이 포함된 총 33개 상자 분량의 문건을 압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문서 가운데는 정부 시설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민감한 기밀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 문서였습니까?
예, 법무부가 관련 사진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에는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1급 비밀로 표시된 기밀 문서 여러 건과 비밀, 민감한 특수정보 이렇게 표시된 문건들이 마랄라고 카펫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원래는 마라라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엄청난 양의 기밀 문건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예, 법무부는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왜 부적절하게 기밀 문건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질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측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수사관들을 오도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에게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서류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부는 마랄라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정부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소환장을 보냈고 6월에 연방 수사관들이 마랄라고를 방문했는데요. 네. 하지만 수사관들이 당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수사관들에게 백악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은 마랄라고 창고 한 곳에만 보관돼 있고 개인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에 저장된 자료는 전혀 없으며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는 더 많은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의심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정부 기록이 은폐됐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압수수색에서 마랄라고 창고가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사무실 책상에서도 세 건의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연방 법무부가 이렇게 법원에 수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이 9월 1일에 있을 심리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압수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네.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을 임명해서 행정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 플로리다 연방지법의 엘린 캐넌 판사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잠재적인 의사가 있지만 심리를 앞두고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해당 심리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법원 쪽에 서류 제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법무부는 앞서 29일에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9일 제출한 서류에서는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의 사적인 접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일부 문건은 변호사 의뢰인간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압수문건에 대한 검토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혀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별조사관 임명 요청이 너무 늦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연방수사국, 이 FBI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FBI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FBI의 마랄라고 압수수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 FBI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단지 법을 집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로 법 집행 요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공격을 보는 것이 역겹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나라에서 법 집행기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곳은 없다. 결코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어 나는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FBI의 예산 삭감에도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예, 30일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윌크스 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 정부의 범죄 예방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의 법 집행기관 공격을 비판한 겁니다.
네. FBI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까?
예, 마랄라고 압수수색 이후 온라인에서는 FBI와 법무부를 위협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네. 지난 11일에는 무장 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달 초 FBI와 국토안보부는 내부 게시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 연방과 주의 법 집행기관, 정부 관리 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며 공동 경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마가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언급하며 의회 내 마가 공화당 친구들에게 말하겠다. 1월 6일에 일어난 일을 규탄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회에 난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한 그 행사가 정부의 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지난 6월 18세에서 21세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한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한 것을 거론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형 총격 사건에 쓰이는 AR-15 소총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더 강력한 총기 규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물어봐야 할 때라며 공격용 무기 금지에 대해 찬성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고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그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집회를 연 이 펜실베니아주 경합주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겁니다. 자,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의회를 재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통과한 총기 규제법을 포함해 최근 이룬 입법 성과들을 알리기 위해 홍보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로나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의장이 3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의 민주당이 펜실베니아 지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펜실베니아인들은 11월에 새로운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예상한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브루킹스 연구소가 32일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녀 둘이 있는 중산층 가정을 기준으로 가장 어린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31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간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매년 약 18,000달러를 양육비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한 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31만 달러?
네.
네. 언제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이런 정도의 양육비가 계산이 된 겁니까?
예, 연구소는 자녀가 2015년에 태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양육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양육비는 이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로 설정을 했는데 대학 입학과 관련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7살이고 앞으로 17살 때까지 되는데 이 수치가 이게 몇 년 전보다 더 크게 오른 거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미 농무부는 지난 2017년 자녀 양육비를 예상해 발표했었는데 당시 발표에서는 자녀가 17세까지 제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약 28만 5천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브루킹스 연구소는 당시 농무부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새 양육비를 도출해낸 건데요. 5년 만에 2만 6천 달러가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양육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예, 최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화두의 중심이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농무부가 발표한 2017년 발표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으로 평균 물가 상승률을 2.2%로 가정해 예상 양육비를 계산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지난 7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2021년에서 2032년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이 4%일 것으로 가정해서 예상 양육비를 도출했습니다.
네. 자, 양육비 계산에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네요. 하나씩 예. 보겠습니다.
자,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거주비입니다.
네.
거주비는 전체 양육비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에 주택가격 중간값은 40만 달러가 넘었는데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이 오른 겁니다.
네. 자, 양육비에 들어가는 또 다른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주거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식비입니다. 이 앞선 농부부 발표를 통해 봤을 때 식비가 전체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네. 지난 뭐 1년 동안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식료품 가격은 앞선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3% 이상 올랐는데 이는 지난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양육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아이 낳고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이 또 느는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2021년 말에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세 이상에서 50세 사이 자녀가 없는 성인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4명이었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10명 가운데 4명을 넘기질 않았는데 3년 사이에 출산에 부정적인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네.
브루킹스 연구소는 또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도 높아진 양육비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아이를 더 적게 낳든지
네.
아니면 물가가 덜 비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혹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든지 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륙의 항일무장투쟁론자로 불리는 박용만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소년병학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1907년 7월 박용만이 주도에 개최된 애국동지대표회에서는 향후 국내외 통일기관을 조직할 것, 이에 대한 준비로 각지에 통신국을 설치해 상호 간에 연락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둔전병제에 바탕을 둔 한인군사학교 설립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가인 한국교원대학 김도훈 교수는 한인군사학교 설립이 독립전쟁을 전개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박용만의 의지가 첫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7월 이전에 바로 이제 회의 준비를 하면서 박용만이 이제 나중에 이승만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정학용 등등과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그럼 무엇을 할 거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힘을 썼던 게 우리 한인군사학교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의에 붙이는데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대표적인 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8년 당시면은 이미 고종이 한국에서는 강제로 쫓겨나고 그다음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이라는 거를 의병전쟁이라는 걸 일으키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망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단체들을 전부 하나로 통일을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군사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전쟁을 전개한 다음에 국권을 되찾자 하는 그런 의미죠.
박용만은 애국동지대표회를 마친 뒤 자신이 운영하던 노동주선소 겸 여관을 윤병구에게 맡기고 1908년 가을 학기에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링컨으로 떠났습니다. 이해 9월 네브래스카 대학에 들어가는 박용만은 겨울부터 동료들과 함께 한인군사학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도훈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회의에 통과가 되니까 군사학교 설립이 이제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박용만 선생 같은 경우는 군사를 훈련을 시킬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총기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하러 다니죠. 그런데 물론, 이때 총기라는 거는 뭐, 실제 총은 가질 수는 없던 상황이니까, 이제 목총 되게 그런 중심이 있긴 한데, 그런 준비 작업을 거쳐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을 하죠.
드디어 1909년 6월 해외 최초의 독립군관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가 커니시의 한 농장에서 설립됐습니다. 한인소년병학교는 학기 중에 각자 학교에서 공부하다 여름방학 때 입소해 평균 8주간 군사훈련을 받는 학예 군사학교 체제로 운영되었고 수학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 전문가인 안형주 씨는 박용만이 독립전쟁에 나갈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했다고 설명합니다.
한인소년병학교의 목적은 독립전쟁을 이끌 핵심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세워 현대식 군사훈련을 받은 장교들을 해외 동포가 많은 극동에 보내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는 훈련받은 군인으로 독립전쟁에 참전하는 둔전병을 지휘할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 때 농사 짓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집에 가서 조총을 가지고 나와 영국군과 싸워 독립을 쟁취한 미국 민윤맨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첫 여름학기 생도들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14세의 김용성부터 50세가 넘은 조진창까지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인소년병 학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커니시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기숙사와 학교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910년 4월 헤이스팅스 대학 내로 이전한 한인소년병 학교는 그해 6월 두 번째로 개교했습니다. 그 당시 링컨 커니 지역에 살던 유일한 정양필 등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하이오, 미시건, 뉴욕,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지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자원 입학해 생도는 전년보다 배가 많은 26명이었습니다. 역사학자 김도훈 교수에 따르면 한인 소년병 학교의 교과 과정은 미국의 근대식 군사훈련과 군사고등학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인 소년병 학교의 일과는 오전에는 노동, 그리고 오후에는 군사훈련과 학습, 저녁에는 자습 등으로 이어졌는데요. 미주 한인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이는 상당히 고된 일과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저녁 9시 반에 취침하는 15시간 반 군용 생활로 오전에는 5시간 농장에서 일하고 가장 무더운 오후에 3시간 군사훈련을 하고 오후에 학급에 따라 2시간 학습을 교실에서 하는 고된 일과였다.
한인소년병학교는 6년째인 1914년 6월 16일에 20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인소년병학교의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1914년 여름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의 직원 이누이는 네브래스카에서 순회 연설을 다니던 중 이 지역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 총독부 타도 계획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헤이스팅스에서 3일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무관학교가 열린다는 말을 들은 이누이는 근처 한인 학생들을 만나 실상을 파악한 뒤 헤이스팅스 대학 학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헤이스팅스 대학 측이 한인 소년병 학교에 더 이상 시설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미주 한인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당시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은 강국끼리 경쟁을 벌이면서도 약소국 식민지화는 합리화제는 상부상조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묵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묵인하였던 것이다.
일본 영사관의 항의 외에도 1912년 한인소년병 학교 설립자인 박용만이 하와이 신한국보 주필로 초빙돼 하와이로 떠난 것, 그리고 소년병 학교를 후원하던 안재창 등 지역 한인들과 많은 지도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도 한인소년병 학교가 문을 닫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가 쓴 저술인 미 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 박용만에 따르면 한인소년병학교에는 6년간 17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복된 생도가 90여 명이었고 졸업한 생도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김도훈 교수는 한인소년병학교의 의의와 관련해 이 학교는 자치기관을 만들어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가지고 둔전병식으로 군인을 훈련해 독립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박용만의 구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한인소년병학교라는 게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초라고 볼 수도 있죠, 해외에서는. 우리가 그전에 역사에서 배울 때는 1906년에 이상설 등이 그 간도 쪽에 서전서숙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는데 그건 교육기관이고요. 이 경우는 물론 둔전병식 그 훈련제도라고 하는데 둔전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했으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둔전이라는 건 묵은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군사훈련하고 어떤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 최초의 해외 군사학교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게 나중에 이 한인 소년병학교가 박영만 선생이 하와이로 떠난 이후에 1914년경에 좀 폐교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런데 이 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보면 1차 세계대전 미국식으로 참전을 하고 또는 독립운동가로도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자신의 저서 박용만과 한인소년병학교에서 한인소년병학교 출신들이 1920년부터 1960년까지 재미 한인사회의 중견 지도자로 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영주 씨는 또 이들이 폐쇄된 미국 사회의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도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 한인사회에서 한인단체를 조직하거나 한인교회와 한국어 학교들을 후원해 명실공히 지역 한인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박용만 세 번째 시간으로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소년병학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with you.
Are you still thinking of finding a new job?
Yes, I'm upset that my boss takes everything I do for granted.
He's like that with everybody.
I am assuming that you don't take me for granted.
No, I never took you for granted. You are part of the show. 제가 잔에게 아직도 새 직장을 찾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다면서 상사가 자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속상하다고 답했습니다.
I'm upset that my boss takes everything I do for granted. Take someone for granted.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긴다. 누군가의 가치를 모르고 당연시 여긴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존이 화난 이유가 상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당연시 여겼기 때문이죠.
It's frustrating because my boss takes me for granted.
나는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 상사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I'm hoping you don't take me for granted.
나는 당신이 나를 당연시 여기지 않길 바래요.
I never took you for granted.
나는 당신을 당연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I'm sorry. I took you for granted.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을 당연히 여기는 것 말고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Take something for granted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ave to see David today.
Yeah, I saw him yesterday. He needs to go through another surgery.
Like the last surgery?
I think so. I'm so upset that he's sick. We've been telling him to try to eat healthy food and to exercise. You know, don't take your health for granted.
I keep trying. 데이빗이 아파서 병문안 간다고 하니까 쟈이 속상하다며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take your health for granted. Take something for granted.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그럼 끝으로 상사가 나를 당연하게 취급한다.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My boss took me for granted.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till thinking of finding a new job?
Yes, I'm upset that my boss takes everything I do for granted.
He's like that with everybody.
I am assuming that you don't take me for granted.
No, I never took you for granted. You are part of the show. 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연하게 생각하다 take for granted의 여러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정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